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3장에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줄곧 외쳤던 메시지고, 그는 죄로부터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에서 세례주는 일들을 계속해왔죠. 그런데 오늘 이 14장에 다시 와서 그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또다시 예고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탄생과 죽음 자체가 예수님이 오실 길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떠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여자에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크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참 어렵고 힘들, 그리고 참 어이없는 죽음을 맞아요. 오늘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세상이 죽음의 잔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은 그의 생일날 어이없이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리하여 그의 생일 파티는, 생일 잔치는 죽음의 잔치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오늘 먼저 14장 1절 말씀은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대개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한 공생애가 지난 지 2년 정도가 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뭐 지금 들었을 일은 없겠지만 어쨌건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들이나 나타나는 능력으로 모아서 그가 죽였던 헤롯이 환생해서 그 환생한 헤롯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당시 어떤 미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헤롯은 사두개인에 속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신이나 속설에 따르면은 뭐 이게 선지자들이나 의로운 사람이 죽으면은, 억울한 죽음을 맞으면은 그는 죽지 않고 그의 영혼은 누군가에게로 들어가서 환생한다는 그런 미신들이 돌아다녔던 때예요. 그 헤롯은 뭐 신앙은 없었지만은,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미신은 잘 믿잖아요. 더럭 겁이 난 거죠. 예수님이 혹시 자기가 죽인 이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나서 저런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가. 불신의 여러 가지 형태죠. 앞서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무슨 뭐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탄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음해하거나 오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제대로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심지어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신의 모습, 의심의 모습을 보면서 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지 않느냐라고 질책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은 누구며 제대로 믿었던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우리가 11장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오신 메시아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는 감옥에서 그런 의심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읽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 헤롯이라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헤롯의 가계를 보면 너무 복잡해요. 소위 말해서 집안이 복잡해요. 이 헤롯 대왕으로부터 비롯되는 이 가계도를 보면은 기가 막힌 가계도예요.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불륜, 근친 상간 이런 일들 때문에 그 한 두어 시간 들여다봐야 머릿속을 잠깐 정리가 될 거예요. 그 얘기하면 오늘 아침 시간 다 보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복잡한 집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가 왔을 때 헤롯은 결국은 그 아이를 찾지 못하자 두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인 사람이 헤롯 대왕 아니에요. 거기에 그 헤롯 대왕이 아내가 뭐 다섯, 여섯 이렇게 다섯인지 여섯인지도 정확히 사실 기록이 쉽지 않아요. 어쨌든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만 일곱 명이 기록이 되는데 그 아들들도 그게 다겠습니까? 그 아들들 중에 셋이가 분봉왕이 돼요. 원래 분봉왕이란 4등분해서 다스리는 건데 어쨌든 그 아들들이 이제 뭐다 왕이 된건 아니죠. 그 셋이가 왕이 되어서 분봉왕이 된 것이 이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린 이 헤롯 헤롯 누구죠? 아켈라오. 그게 유대 지방을 다스렸고 지금 갈릴리 지방 이쪽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는 또 아들이 다스리고 또 이제 요단 동쪽의 이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달려요. 근데 헤롯 빌립이라는 이름이 둘이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건 헤롯 빌립 1이에요. 1, 2의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복잡한 얘기들이라서 다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오늘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 집에서 일어난 불륜과 그 가계도에서 발견되는 그런 그 근친 상간의 죄악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뭐 하여튼 나라를 어지럽히는 데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3절,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왜이 세례 요한이 죽었는지에 관한 얘기예요. 3절, 4절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무도 이 얘기를 그 당시 하지 않았어요. 그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원래 그 나바테아 왕국의 이 아르테스 4세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요단이 있고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그 암벽 도시가 있어요. 거기를 다스렸던 왕국이고 BC 2세기부터 BC 저기 AD 4세기까지 존속했던 그 왕국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에 갈 일에서 가다가 동생 이복 동생인 그 헤롯 빌립 1세 집에 갔다가 그 헤롯 빌립 1세 아내가 되어 있는 헤로디아하고 눈이 맞아가고 거기서 불륜을 저지르고 각자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누구냐면은 헤로디아는 또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인 아리스토블루스의 이 딸이에요, 또. 그러니까 자기 죄수이자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은 죄수이자 조카인 헤로디아를 기어이 또 결혼하게 돼요. 그러면 한 명이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또이 나바테아 왕국의 아르테스 4세가 딸이 결혼 이혼을 당하자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런 복잡한 사연들이 얽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 소위 헤로디아와 이 헤롯 안티파스의 결혼에 대해서 이건 이중적인 이그 당시에 유대 관습으로 보면은 율법에 보면은 율법을 범한 거거든요. 원래 동생이 살아있는데 동생의 죄수를 취하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형이 돌아갔을 때 동생이 형수를 취사한다든지 동생이 죽었을 때 죄수를 뭐이 애가 없이 죽었을 땐 그걸 뭐 이렇게 취하는 법은 있었지만 그러니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를 뺏어오는 일도 불과하지만은 또 어찌됐건 조카를 갖다가 그 조카인데 그 조카를 데리고 온 건 더더군다나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그때 불의하다고 계속 세례 요한이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는 일단 죽이고 싶었지만은 어쨌건 선지자로 추앙받는 사람이었으니 그를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있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이 안티파스보다도 헤로디아가 더 복수심에 불탄 거죠. 그 죄책감과 예,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집요하게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을 죽일 길이 없나 찬스를 노리다가 이 생일날 이런 일을 저질렀다. 뭐 이게 그 얘기예요. 어쨌건 죄가 장성해서 탐욕을 낳더니 탐욕이 장성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죽음을 낳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죽입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못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르케스라는 성에 요단 동편에 있는 성에다가 가두어 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생일날 파티를 연 거죠. 사실 유대 관습에는 생일 파티 없습니다. 생일 파티 안 해요. 이것도 헬레니즘의 헬라 문화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너무 생일 파티 즐기지 맙시다. 이것도 뭐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평생에 생일은 한 번이라고 믿는 사람인데 일생에 한 번 생일이요. 죽는 날도 한 번이지. 뭐 그렇게 해마다 생일을 챙길 게 뭐가 있냐. 그것도 사실 우리가 보면 이게 이방 문화의 하나였어요. 근데 어쨌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성대한 이제 생일 파티를 벌인 거죠. 국내외 인사를 다 초청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 춤을 추게 했냐니까 헤로디아가 전 남편 헤롯 빌립 1세의 딸, 그 사이에서 난 딸 살로메를 데려왔죠. 이 살로메는 이름이 안 나와 있죠. 근데 아마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이 예술적 소재가 된 게 이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살로메. 이게 뭐 웬만한 미술관에 가면은 이 그림 하나 없는데 없어요. 살로메와 세례 요한의 머리. 이걸 소재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오페라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살로메라는 이름을 기록하라는 이유를 두고 이 열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였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이 그런 이런 이름과 겹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 적었다는 설도 있어요. 어쨌든 전승에 따르면은 이날 춤을 춘 게 일곱 베일의 춤이라는 그런 춤이래요. 일곱 베일을 하나씩 벗는 거죠. 요새로 치면 어떻게 보면 뭐 음란한 춤이에요. 근데 그 춤에 홀딱 빠져가지고 헤롯이 내가 무엇이든지 주겠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또 이런 헛맹세를 해요. 자, 이 헛맹세가 나온 것이 결국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이 왕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단 하나도 이 땅에 덕스러운 일이 없다고요. 이게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살아가는 모습들이. 음란하기 그지가 없고 추악하기가 그지가 없고 탐욕스럽게 그지 없는 자라들이 결국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거기뿐입니까?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배운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요새 프랑스 지식계가 발칵 뒤집혔다는 뉴스 안 보셨어요? 그 뭐 이루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음란한 일들이 프랑스의 지성계 중에서 대표적인 지식들, 철학자들 이런 짓들의 사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뭐 동생 아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혼을 시키고 결혼을 하지 않나. 그래서 이 살로메의 춤 때문에 살로메 그 당시 나이를 12 내지 13으로 봐요. 어린 나이에 그 춤을 가르쳐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춤을 추게 하는 게 무슨 다 가정교육이겠어요. 그러고 다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뭐 그 이후에 우리가 정말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도 생기고 가진 자의 책임, 지도자들의 책임 그런 것들이 거론이 됐지만 그것도 그야말로 주님 때문에 생긴 서번트십이라는 그런 말들이 생겼지만 사실은 이 음란한 이 윗세대를 보면은 기가 막힐 일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른바 상류층 사회라는 셀럽 사회를 너무 그렇게 관심을 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추악하게 거지가 없고 말이죠. 별 차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8절 이하를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다. 시작.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그 헤로디아가 이 살롬의 딸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더니 요걸 딸을 불러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주소서. 자,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무슨 그 약속이든지 내가 지키겠다. 네가 뭘 원하든지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쳐놓고 허세를 부리고 허풍을 떨었는데 문제는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 마음에는 도대체 이게 원치 않는 일이로되 이게 뭐할수 없이 된 거죠. 자,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도 지켰어야 될까요? 이게 무슨 대단한 신의가 있어서 지켜진 약속입니까? 오직 하나 허영심이에요. 이 허영심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은 입다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전쟁에 이기고 들어가면 처음 나오는 사람을 내가 제물로 드리리라. 그렇게 남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다가 결국은 자기 딸을 바쳐야 하는 어이없는 일을 겪듯 또 뭐, 그 뭐, 뭐, 싸울 왕은 안 그렇습니까? 전쟁하다가 말이죠. 오늘 누구든지 입에 뭘 하나 대는 놈들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가 예? 아들이 꿀 한번 찍어 먹은 걸 가지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일들이 세상이나 지금이나 꼭 같아요. 허영심으로 살아가는 허영심에 찌든 인생의 대표적인 게 이렇게 허세와 허풍을 뜬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걸 과시문화라는 말을 만들었지만 이게 다 허영심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생긴 대로 살지 않는 그 헛된 것들 때문에 헛된 약속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아이한테 무슨 할 약속이 없어서 그런 약속을 하며 그 아이가 또 그런 걸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웃고 말 일이지. 재판도 없이 그냥 한 의로운 사람의 목을 잘라다가 그 소반에 가져온 세례 요한의 목을 보이느냐는 말이죠. 그 세례 요한의 목이 들어오는 피가 흐르는 목이 들어오는 순간 그날의 생일 파티는 그야말로 죽음의 파티로 변한 것 아닙니까? 그니 일껏 즐겁자고 한 모든 일들이 비극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은 뭔가? 한평생 말씀대로 살았던 세례 요한의 생애는 도대체 이 꼴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단한 번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았던 인생의 끝이 한 여자애가 춤으로 자기 의붓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 의붓 아버지는 의붓 딸의 그런 어이없는 요청을 들어준다고 허세를 뜨는 그 희생 제물로 변하는 게 이게 도대체 인생의 무슨 희극인가 아니면 비극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길이라고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메시아가 가는 길을 울리는 전주곡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줘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임의로 그를 대우하였도다. 그리고 무참하게 죽였다. 인자도 나도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곧 세례 요한의 얘기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이미 세례 요한이 겪었던 길과 다르지 않다. 선지자를 죽였던 이 세상 가운데서 메시아 또한 그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것을 예고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굉장히 여운이 긴 얘기예요. 아니, 이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어이없이 죽음을 맞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듣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한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시체를 받아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장례를 치르고 그 사실을 예수님한테 가서 이 사실대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어쩌면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갔던,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가지고 갔던 제자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세례를 연결하는 어떤 연결고리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얘기를 읽으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한 인간, 믿음의 사람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의 실상을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집안 전체와도 같은 허영심으로 가득한 인간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허영심이 저는 믿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 바람이 빠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허영심은 절대로 건전한 바른 자존심이 아니에요. 가장 빗나간 자존심의 얼굴이 허영심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 허영심을 부추기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SNS 시대는 허영심에 극도로 치닫고 있는 사회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 좋아요 몇 개 더 받을 건가? 우리의 끝없는 허영과 허세와 허풍과 허례와 허식을 부추기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누구는 더 많을 뿐이고 우리는 어쩌면 조금 그걸 절제하려고 애쓰는 차일 뿐이에요. 자칫하면 그런 덫에 걸려서 우리도 허영심에 찌들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겁하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 바로 허영심이기 때문에 허영에 찌드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두렵고 사실은 비겁하지만 그는 늘 용기 있는 것처럼 과장하지만 결코 용기가 아니라 허영심에 찌들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이겠어요?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란 뭐겠어요?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알았을 때 번복하면 됩니다. 체면 좀 구기면 됩니다. 그 체면 때문에, 그 허영심 때문에 끝까지 일을 밀고 나가다가 가정만 파탄이 납니까? 나라도 거덜나요. 저는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우리가 알고 이 허영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바람 좀 빼고 사는 진실된 믿음의 길 함께 걷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부러워할 것 하나 없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진실을 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건멋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는 허영심의 세상, 허영의 세상 발로 밟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허영심으로 가득 찬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 사역도 겉멋에 들리고 허영심이 가득한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오직 진실된 사역, 주님 앞에서 하나도 꾸밈이 없는 사역, 어떤 것도 허세를 부리지 않는 사역, 허풍이나 허세나 허례 허식이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오직 주님 앞에서 진솔하고 진지하고 가식과 꾸밈이 없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주님 앞에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어떤 능력보다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 지고의 능력인 줄 저희들이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혹시 허영심에 바람이 들어갔다면 주님 바늘로 찔러서 그 바람 모두 다 빼어주셔서 정말 허세가 없는 허풍이 없는 진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생 살기를 원합니다. 허영심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겉멋들린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비록 때로는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정직한 인생, 깨끗한 인생, 담백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운 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삶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허영이 가득한 세상에서 헛된 길, 헛된 약속하지 않고 말씀의 길 따르도록 하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다시 한번 헤롯과 같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허영의 세상 가운데서 오직 진리의 길, 좁은 길, 좁은 문 택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